저는 오늘 니느웨 선지자 요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800년경에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에 선지자 요나가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오늘 소개된 대로 아미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는 가서 그 도시를 대항해서 말씀을 외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악독이 내 면전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파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삭스를 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는 평소에 훌륭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니느웨 선지자를 요나로 선택했다는 점을 볼 때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당시에 세상에서 최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범죄도 악도감도 그 당시에 최고인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니므롯 세상의 처음 연결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범죄가 쌓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 도시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는 보통 전도자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요나가 바로 그런 영적인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볼 때도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요 암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망넝구리라든지 벌레 한 마리라든지 배라든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풍성한 암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4장이지만 40장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럽니다. 아미떼,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요. 이 아미떼는 에메트,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진리의 아들인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람을 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 자체도 그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뭐 대단한 새가 아니죠. 아무데나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우리도 비둘기 하면 뭐 별 다른 생각이 안 나면 도브 비누가 생각나고 뭐 그 정도입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아, 성경에 나왔다 그러면 특별한 것입니다. 나뭇잎이나 나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소설의 주인공 속에 들어온 나뭇잎이나 나무는 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나무 이파리의 색깔에 따라서 지금 주인공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지만 요나가 비둘기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둘기가 가끔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아는 비가 다 그친 다음에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 보았습니다. 비둘기가 들어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랬습니다. 물로 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땅에 생명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죄에서 절망에서 고난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둘기는 아가스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을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가스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합니다.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신부를 나의 비둘기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보면 표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눈이 부셔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요 그 풍성함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주위에 영향력을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즐거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니까 그런 활동을 하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당대에 활동하던 위대한 걸출한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후로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 똑같은 나라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싸워 이겼던 엘리야도 그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한 엘리사도 몇십 년 선배로 그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시대에 정말 오래 같이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드고스의 목자, 뽕나무를 관리하던 목자, 그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으니까 아마시아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 당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한 시대를 주름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과 백성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제국 전체의 왕과 백성과 모든 신하를 일시에 회개시킨 그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과연 탁월한 선지자